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북한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북한 내부에서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나라에 돈이 부족해 공채를 발행했다는 소식, 어디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흉흉한 소식, 중국산 수입 물품 가격이 몇 배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다른 나라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니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국가에서 돈을 풀어 긴장한 경제 사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면 돌파, 자력갱생의 목소리는 들려도 어떻게 현재 경제 위기를 풀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위기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온 핵개발 때문에 대북제재가 강화됐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더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군사적 방침이 아니라 똑똑한 경제정책이지 않을까요? 하연우가 부르는 돌덩이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오늘은 좀 약간 학술적인 내용이라 좀 무거운데요.
숫자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경제 문제라 네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네, 집중해 듣겠습니다.
네, 현재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북한 경제가 받는 충격이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1990년대 중반 상황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중반 같은 그런 뭐 대량 아사 사태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북한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은 지난달 29일 한국의 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북한 경제 리뷰라는 책자인데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을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를 좀 전망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대라고 하게 되면 네.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쓰러지고
네.
굶어 죽어갔던 그런 시기고 북한 주민들은 사실 떠올리기도
그렇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기예요.
진행자께서도 북에 있을 때 겪고
고난의 계시죠. 행군이라고 일명 네. 불렀었죠.
네.
정말 그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자 일단 당시에 북한이 경제 파탄이 난 이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탈북민들한테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언제부터 힘들어졌냐 하면 1994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네.
있거든요.
김일성 죽고 나서부터
네네.
힘들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경제적 타격이 왔던 게 1994년부터가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그런 지적인데
네.
북한 경제 리뷰 5월에 따르면 당시에 북한에서 이 대외적인 부문에서 두 가지 큰 충격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네.
1980년대 말에 소련이 붕괴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를 하게 되면서 국제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일시에 붕괴가 됩니다. 이게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대외 거래를 할 때 사실 소련이 그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좀 누군값에 물건을 사거나 또 외화가 부족하니까 외화로 받은 게 아니라 북한 물품을 주면 뭐 소련이 필요한 뭐 전략 물자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해줬거든요.
네.
이런 구조인데 소련이 망하다 보니까 북한의 대외 거래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경제에 타격을 강한 겁니다. 뭐 실제로 1990년에 그 17억 달러가 북한의 수출액인데 1993년까지는 9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했고
네.
94년에 이르면 9억 달러 이하로 절반 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때만 해도 뭐 북한이 자립 경제라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생산 못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전략 물자, 뭐 석유, 코쿠스, 철강 생산할 때 필요한 또는 고무 이렇게 경제 우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입 물자들이 좀 급락하게 되면서 몇 년에 걸쳐서 북한 경제에 충격을 줬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북한 경제에 충격을 줬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리고 아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하셨어요. 북한 경제에 충격을 준 또 다른 사건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식량 부문에 대한 타격인데 네. 1994년에 그 외국에서 들여오던 식량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소련 때문에 힘든데
네.
1994년 상황이 좀 뭔가 즉시적 충격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곡물 수입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시만 해도 배급을 주는 때였잖아요.
네.
근데 배급을 주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매우 빠르게 늘리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에 갑자기 그 식량 수입량이 급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1992년 62만 톤, 그리고 1993년 74만 톤으로 그 중국에서 수입하던 곡물 수입량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1994년에 절반보다만 한 30만 톤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식량 부문에 충격을 주면서 북한 경제에 좀 직접적인 좀 타격을 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량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네요.
네네.
당시에도. 네. 사실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가 파탄났다는 거는 뭐 북한 네. 사람들이나 탈북민들은 온몸으로 겪었으니까 알고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이게 당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대요. 북한 네. 당국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1997년인데 그때 북한이 뭐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던 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제통화기금에서 북한에 실사 대표단을 보냈나 봐요. 이때 이제 북한에서 자국에 공식적인 그 국내 총생산 통계가 있다면서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이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209억 달러. 전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94년도에 들어서 그 수치가 갑자기 154억 달러 수준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994년 한 해만
네.
북한 국내 총생산이 한 26%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네.
이때뿐만 아니라 1995년, 1996년 이 감소율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평균 17% 수준으로 쭉쭉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초반 한 200억 달러 수준이던 북한의 국내 총 생산이 진짜 이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거의 겹치는데 1994년 이후 1996년까지 3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6억 달러 내외로 추락을 했습니다.
17%, 26% 이건 어마어마한
네.
수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단기간에 파탄이 났다라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어려웠던 떠올리기 싫었던 실은 그 어려웠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네.
부분에서 비슷해 보인다는 건가요?
역시 이제 대외 부분에서 비롯된 충격인데요. 소련 붕괴 때처럼 이 몇 년에 걸쳐서 북한 경제 충격을 주고 있는 문제가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북 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핵개발 속도를 높이자 국제사회도 여기에 대응을 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를 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대북 제재 있다고 해서 되게 형식적이었고 별로 실효성이 없었는데 2016년에 강화된 대북 제재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2017년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북한 경제에서 그 북중 무역이 꽤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무역 추이를 좀 살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8년 이후에는 뭐 거의 뭐 붕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건 뭐 돈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 액수가 2016년에는 연간 최대 26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를 해서 2019년에는 2억 달러 내외.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러네요.
위축이 돼버렸어요. 네네. 차이가 크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수입하는 걸 많이 막은 건 아니고 핵 개발 이런 데 필요한 것만 막았잖아요. 국제사회가.
네.
그래서 2019년 이제 한 26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2016년과 17년 수입액이 33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줄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익과 수출액, 북한의 그러니까 북중 무역 총액을 살펴보면 2019년 28억 달러, 근데 2016년에 58억 달러였어요. 그 사이 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 제재가 적어도 그 이듬해부터는 북한의 대무역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이 기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 미누스로 떨어졌다면서요.
네, 이제 대북 제재의 영향이 단순히 그 북한의 대외무역의 뭐 위축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제 매년 북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걸 좀 예측을 해서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북한이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종합해가지고 내는데
네.
2017년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연속으로 큰 폭의 미누스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019년에 3.9%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북한 경제가 이듬해 미누스 3.5%, 2018년에는 미누스 4.1%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렸잖아요. 북중 무역이 막 쭉쭉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겹치거든요. 결국 이런 걸 보면 북한의 그런 대북 제재로 인한 그 무역의 추락이 북한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문제는 이게 단순히 어떤 무역이나 경제 규모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네.
민간 기업 사실상 그런 것도 나왔는데 여기까지 좀 위축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 뭔가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북 제재 외에 현재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올해 갑자기 생긴 충격인데 북한 경제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코로나. 전 세계가 다 사실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보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주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게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을 봉쇄를 했고 밀무역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02년 들어서 이제 북한의 그 대중국 무역량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공식적인 그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
네.
2020년 1월과 2월 북중 무역액이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출은 71%, 수입은 23%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월에 이 현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네.
3월부터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96%, 수입은 무려 90%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2020년 4월 수입 수출 모두 90% 정도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아예 멈췄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고 북한의 시장에 가면 중국 물품이 굉장히
대부분이니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대북 제재가 있던 상황에서도 이 민생경제, 인민경제에 관련한 뭐 물품은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을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적어도 수입 물품 많아서 계속 무역 적자를 북한이 내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니까 이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물품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경제에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진짜 1990년대 중반처럼 진짜 경제가 파탄 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 북한 경제 그 리뷰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네.
1990년대 중반과 현재의 북한이 처한 그 대내외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북한의 경우는 그 식량난 겪고 나서 주민들이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냥 손 놓고 있다 네. 당했고
그냥 고스란히 당했지만 네. 이제는 시장도 합법화 만들었고 사실 주민들이 만든 거고
그렇죠.
당국에서 이미 뭐 해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 뭐 기반 그런 체계를 나름대로 만들었고
그렇죠.
이게 사실 네. 북한 경제를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90년대 중반 때만 해도 뭐 내부 사정이나 외부 상황이 북한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핵 문제만 어떻게 좀 되면 사실은 미국이나 뭐 중국은 뭐 당연하고 한국도 도와준다는 그런 대외적 그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문제는 이게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일단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게 되면 당장 대북 제재를 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북한 경제에 이 대북 제재가 큰 부담이 될 거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방역이 좀 잘 되면 이거를 좀 풀어줬다가 좀 코로나가 확산되면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맞아요.
북한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북중 국경을 풀고 무역을 해야 경제가 사는데 그러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까 봐 무섭고 그러니까 조절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북한 경제가 매우 불확실해지고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예측하기 힘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내부에서도 지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일단 북한 당국이 국가 예산 한 60% 규모의 공채를 발행했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국가의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4월에 당중앙위원회하고 내각에서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 식료품 같은 그러니까 국가 경제 우선 필요하지 않은 품목들은 축소해서 두려워라. 이게 올해 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 물품이 지금 북한 내에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문제 그리고 환전 못하게 지금 단속하는 문제 그리고 일부 군대에서 영양실조로 군인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네.
지금 벌써 두 차례나 공사 완공이 미뤄졌는데 올해 4월 15일까지 그 원산갈머 해안 관광지구 완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완공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네.
지난 4월에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렸는데 재자원화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 안 그래도 아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끼라고 이 법을 채택한 걸 보면
네.
북한이 그만큼 좀 상황이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는 핵 개발만 중단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북한 경제가 위기로 치닫기 전에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경제를 좀 일떠 세웠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로이킴이 부릅니다. 살아가는 거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욕망의 변화 소형 화물차 한 대가 주택가를 돌며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장나거나 낡은 가전제품을 산다며 방송 나팔을 불고 있다. 근데 기분 탓인가? 예전에는 저런 폐기물 수거 차량을 1년가야 겨우 한 번꼴로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꽤 자주 보이는 것 같다. 적재함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두 대, 그리고 피아노와 소형 선풍기를 비롯해 각종 가전제품들이 실려 있다. 호기심에 동해 좀 더 차량 가까이 다가가 본다. 피아노는 모서리 부분이 달아있어 좀 오래돼 보인다. 냉장고는 회색 바탕에 나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유명 전자회사 제품으로 출시된 지 한 10년쯤 된 제품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도 깨끗하게 돼 있어 아직은 꽤 쓸만해 보였다. 에어컨은 내가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다. 저것도 한 5년 전쯤에 나온 건데 그때 한창 인기가 좋았던 제품이다. 아직 몇 년을 더 써도 될 만한 물건들을 저렇게 버리는 걸 한두 번 봐온 것도 아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보기에도 쓸만한 가구나 가전제품에 폐기물 딱지를 붙여 버리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럴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가구나 가전제품이 못 쓰게 돼 버리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모양이 예뻐서 새 걸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리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더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워낙 빠르게 출시되다 보니 누구라도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냉장고만 해도 그렇다. 2년 전에 컴퓨터 화면이 나오는 냉장고가 나왔는데 요즘은 얼음 정수기가 달린 냉장고가 출시되었다. TV도 마찬가지다. 두께가 4mm로 얇고 화질도 더 선명한 데다 음성 인식 기능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새 제품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안에 인기는 수그러들고 가격 역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제품은 또 어찌나 잘 만드는지 오래 써도 이게 고장이 잘 안 난다. 손전화기나 가전제품은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고장이 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다.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튼튼하다. 낡아서 버리는 것보다 유행에 맞지 않아서 매년 새 것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풍족한 시대다. 그 때문일까?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때는 못 먹고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돼 풍족하게 먹고 물건을 사들이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물질을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욕망도 변하는 것 같다.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 잘 사는 나라들에선 가진 것을 줄이고 덜 사고 적게 쓰는 게 더 멋지게 보이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못 사는 다른 나라를 위해 스스로 소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생겨나고 있는 거다. 물질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많이 가져보니 깨닫게 된 것일까? 이런 이야기가 고향 땅에는 어떻게 들릴까? 삶에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충족됐을 때 한국이나 선진국 사이에서 생겨난 새로운 욕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부부와 가족이 공존하는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뇌질환, 또 정신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뇌에 병이 생기는 거 말하는 거고 네네네. 정신질환 같은 거는 치매나 북한에서 정신병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뇌는 이제 우리 몸에 2%에서 2.5%로 작긴 합니다. 부피는. 그런데 인체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중앙통제기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질병이 생기면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정신적인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활동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질환과 정신질환을 조금 구분하면 뇌질환 같은 경우는 주로 뇌에 생기는 물리적인 질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머리뼈 내에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조직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병 이런 거고 뇌에 종양이 생기는 뇌종양도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뇌에 막 피가 나거나 막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신증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 들리는 건 아닌데 환청.
네.
그리고 원래 진짜 있는 건 아닌데 눈에 뭔가가 보여. 이런 게 이제 환시 또는 뭐 환각 같은 거.
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신경증에는 그런 건 아닌데 비정상적인 건 아닌데 우울하다든지 기분이 막 한동안
네.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네. 분명히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계속 머리가 아프거나 계속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막 가슴이 계속 아프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신경증의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강박장애도 신경증의 하나래요. 그러니까
네.
원하지 않는데 그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하루에 10번, 100번씩 손을 계속 씻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싫네요.
그런
네.
것도 일종의 강박.
또 손톱 자꾸 물어뜯는 사람도
그런 것도 있고요.
있고요.
네, 이런 것도 다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인격장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의 이 정신 능력이 나이가 들어서 신체만 크는 게 아니라 정신도 이렇게 어른이 돼가잖아요. 성숙해가는데
그렇죠.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발달이 안 돼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치 5살이나 6살 아이 같은 정신 연령에 멈추는 현상 이런 것도 다 정신질환
안에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거군요.
오늘은 이런 뇌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인공뇌를 만드는 미국 의료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공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의 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사람의 어떤 뇌질환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동물의 뇌를 가지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약도 개발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진짜 사람의 뇌를 하긴 뭐하니까
네.
사람이 인공적으로 사람의 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인공뇌입니다.
이건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공뇌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네, 뇌질환이라든가
거죠?
또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
사람의 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뇌가
네.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뇌 오가노이드, 영어인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일종의 뇌 장기 중에 하나죠, 뇌도. 그래서
네.
인공장기 이건데 이건 인간의 세포를 특수한 방식으로 길러가지고 만든 조그마한 뇌예요. 근데 뭐 우리가 뇌 하니까 좀 막 우리가 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 지금 속이 약간 메스꺼리려고.
그 사진 보시면
네네.
동그란 그 실험기구에
조약돌 같이 생겼는데
네, 직경 한 5mm인 게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작은 말랑말랑한 이렇게 생긴 그 젤리 속에
네.
인간의 뇌가 아주 작은 뇌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뇌라고 인공뇌 중에 첫 번째 뇌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세포, 아무 세포도 괜찮아요.
네.
사람의 세포를 조금 띄어다가 이 뇌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 뇌는 아니고 동물 뇌에서 세포를 빼내요.
네.
조금 동물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네네.
뭐 쥐나 이런 거에서 조금 떼내가지고 그걸 배양하면 이 조그마한 그러니까 칩이라고 하니까 진짜 몇 밀리 안 될 거예요. 작은 네. 실리콘 칩에 이 동물의 뇌 세포를 넣으면 인공적으로 뇌와 비슷한 형태의 인공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보통 양이나 원숭이 뇌로 만들 수 있는데 쥐로도 많이 만들고 보통 3주 정도 배양하면 일반적인 뇌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뇌 연구라든가 뇌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인공뇌죠. 진짜 뇌는 아닙니다.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듣다 보면은 그래도 네네.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지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네네. 애쓰는데 오늘은 저도 일단 이해를 못해가지고
일단 저도 조사를 쭉 했지만 와 이게 정말 어려운 분야구나.
아니 근데 의학 그 분야는 네네. 잘 일반인이 모르기도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또 맞아요. 뇌를 어쨌든 뭐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또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과정이
저도 정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지는 그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진짜 작은 정도의 세포를 떼내서 뇌처럼 뇌로 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마침 현재 개발돼가지고 그걸로 인공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네.
양이나 원숭이 또는 쥐의 뇌를 찔끔 떼내가지고 그걸 네. 또 배양하면 똑같이 뇌 연구
뇌를 떼내는 건 아니고 세포를 떼내가지고
아 여기 동물은 뇌세포를 떼냅니다.
뇌세포를 떼낸다는 건 뇌의 네. 일부분을 네. 잘라낸다는
아주 작은 조금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죽거나, 죽거나 이런 건 안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뭐 인공뇌를 만드는 데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동물 실험할 때 발생하는 오류 이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뇌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물에게는 분명히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 잘 들어. 근데 사람에게 그걸 쓰려고 하니까 왠지 잘 안 듣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네.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인간의 뇌에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공뇌를 가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여 년 전부터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특히 치매 같은 치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제대로 된 약이 나와야 되는데 동물로만 실험하니까 이게 아직은 충분히 제대로 된 약이 아직 못 나오다 보니 이런 새로운 뇌세포들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인간의 뇌와 가까운 인공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성공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공뇌를 이용해서 연구에 이렇게
그렇죠.
사용을 하고
것이죠.
있는 거군요. 그런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비용 대 효율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네. 기술로 인공뇌를 네. 만들어서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점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의문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람 뇌에 진짜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드느냐. 그게 오히려 또 아니래요. 오히려 그렇게 인공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비용도 훨씬 싸대요.
역시 예, 자본주의는 동물, 예, 예. 돈이 싸게 되니까 이걸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효과도 더 좋은 네.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 비용도 보통 동물 실험보다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1,000원 들을 시험이
네.
10원 드는 거죠, 10원. 그러니까 99%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인공뇌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쥐 같은 거 많이 이제 실험에 쓰게 되는데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희생되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실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인공뇌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냥 시술도 충분히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도
네.
얼마든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19년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달러다 할 경우에 그중에 한 26에서 27센트 정도는 이 뇌질환이나 정신질환 연구에 투입된다고 해요. 그만큼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네.
이 뇌질환 연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이 뭐 앞서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예요.
네네네.
근데 최근 인공뇌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일단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인공뇌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거, 특히 많이 하는 게 치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치료약을 만드는 문제가 사실 아니고 치매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 돼서 치매에 걸릴 경우에는 가족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치매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신질환 치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거나 또는 분노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제 연구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늘 우울한지 그리고 왜 저 친구는 뭔가 이 자, 뭐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5살 또는 6살짜리의 정신연령에 머물러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인간처럼 살게 하는 것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 치료라든가 치매 연구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연구도 하고 치료제도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얘기를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져오셨을까 생각했는데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와보니까 연령이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오래 맞아요. 사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은 아직도 건강하고 이런데 뇌만 이렇게 좀 노화가 되면서 네.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로 맞습니다.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북한에 있었을 때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치매에 걸린 그 노인분들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죠. 그러니까 아, 그게 뭐 동네마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치매 걸린 노인이 한 분 계시면 온 네. 동네가 다 알아요. 아, 알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할머니가 뭐 맨날 집 잃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북한에서 그냥 막 치매란 말도 안 쓰잖아요. 노망 났다.
아, 맞아요. 노망이란 말.
네, 노망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벽에다가 막
똥칠을
예, 네. 정말 사고도 나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 그렇죠.
그거를 함께 그냥 며느리가 북한에서는 다 그거를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치매 걸린 노인도 그거를 수발해야 되는 여성
맞아요.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이게 좀 선진국에서는 이게 진짜 사회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맞아요, 사회가 맞아요. 같이 보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구가 조금 잘 되면 네. 치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폭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막 어떤 경우는 60대부터 치매가 시작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70대나 80대 이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더 뒤로 늦추거나 또는 치매에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막 한 달이나 또는 3개월 지나면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이런 네. 경우도 있는데 치매가 서서 진행돼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약들을 치료제를 개발해내는 것이죠.
네. 맞아요. 여기 와보니까 진짜 뭐 먹고 살고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 정신이 일단 좀 건강해야.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정신적 행복도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행복한 건데.
혹시 그런 경우는 있어서 북한에 있었을 네. 때 아이가 정신적으로 연령이 자라지 않아서 막 20대, 30대가 됐는데도 5살, 6살 또는 10살처럼 행동하는 그런 아이도 본 적 있나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여기서는 그걸 정신지체라고 하는데.
네. 그 네. 북한에서는 그것도 그냥 네. 정신병 환자라고 아, 그래가지고 네. 북한에서 그 49호병동이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가두는 병원이거든요. 네. 못 나가게 아예 가둬놓고.
아예 그냥 가두기만.
네. 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치료가 일어나는지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막 그런 것 경우도 많았어요. 네. 연인이 너무 사랑하다가 뭐 네. 부모님의 반대로 어떻게 헤어졌는데 아. 그 이후에 여자가 뭐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아,
그래서 뭐 옷 안 입고 온 거리를 막 돌아다니든지 이런 네. 식의 그런 정신병에 걸리는 환자들도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땅한 치료를 받기보다는 진짜 그냥 병동에 감금돼가지고 거의 뭐 삶이 진짜
우울증 같은 경우는 간혹 보셨나요? 보통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가라앉고 심한 경우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는 네.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게 되면 이게 완전 뉴스거리여서 텔레비전에서 방송으로 네. 소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내 동네에서 내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그런 경우는 소문으로만 무성할
아, 예.
뿐
아,
정확한 사건을 이렇게 뭐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뭐 저희가 앞서서 고난의 행군 90년대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당시에 뭐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뭐 양잼을 먹고 자살하는 경우들도
맞아요, 맞아요. 많이 있었다.
예, 없잖아. 있었죠.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좀 하면 정말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살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치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위험한 병이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네. 느끼는 건데 정말 북한에서 진짜 파리 목숨으로 살았었구나. 네. 여기서는 간단한 약이나 그렇죠. 뭐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북한에서 너무 쉽게 목숨들을 좀 잃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인공뇌와 관련된 네네. 연구 계속해서 예, 잘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좀 효과를 북한 사람들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18년의 꿈 영화 아이언맨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엉뚱하고 괴상한 천재인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가 최첨단 로봇 슈트를 개발해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의 모델이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기업인인데요. 실제로 머스크는 억만장자고 괴짜 천재로 통합니다. 이 사람은 영화 주인공처럼 무모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해 세계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의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회사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사람이 탄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도 성공 못한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시킨 일론 머스크. 그 도전이 성공하기까지 그는 18년간 꿈을 간직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회사는 스페이스X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가 우주 탐험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건 어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파운데이션을 읽고 언젠가 우주 탐험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소년의 꿈은 성인이 돼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2년, 머스크는 화성으로 여행을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스페이스 X를 창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죠. 지금까지도 사람을 태워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돈과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단 세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일개 기업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주선을 발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도 2011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국의 유인 우주 왕복선을 퇴역시켰습니다. 대신 우주비행사 1인당 9천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 우주선을 빌려 탔죠. 이렇게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머스크는 어떻게 성공했던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놓은 게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우주선을 재궤도에 올린 뒤 로켓은 버려집니다. 머스크는 여러 번의 로켓 시험 발사를 하면서 발사 비용을 낮출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우주선을 궤도에 올려놓은 로켓을 지구에 다시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로 우주선 발사 비용이 2억 달러에서 6천만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유인 우주선 발사까지는 수차례 실패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첫 로켓 팰런 1을 개발해 발사했으나 화재가 발생해 띄우지 못했습니다. 2차, 3차 발사도 실패했죠. 2008년 네 번의 시도 끝에 로켓 팰런 1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켓 발사 성공과 로켓 재사용 기술까지 선보이자 머스크를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투자가 이어졌고 여러 기업들과 로켓 발사 계약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도 머스크의 우주여행 꿈에 투자했습니다. 2020년 현지 시간 5월 30일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던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에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그로부터 19시간 뒤 지구상공 400km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최초의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도착하는 장면이 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의 18년간의 무모한 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환호했습니다. 온 세계도 감탄했습니다. 이번 머스크의 성공으로 우주여행도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머스크의 앞으로의 계획은 달과 화성 여행입니다. 2024년에 승객 100명을 싣고 화성 탐사를 하겠다는 포부도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그의 말을 호황되다고 비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해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 그렇게 꿈은 현실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러브홀릭스의 나비라는 뜻의 노래죠. 버터플라이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